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22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별적인 상황은 여전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50명가량의 인질 가운데 미국 인수는 매우 작고 아주 소수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의 구출을 위해 이스라엘 및 카타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단계로 유지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대해서는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과 관련해 또다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미국이 최근 제럴드 포드 항모 강습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에 배치하고 전투기들을 해당 지역에 증원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이란 측에 조심할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란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됐던 6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이란이나 하마스가 해당 자금을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에 사용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 3월 관계 정상화 뒤 첫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두 지도자가 통화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끝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빈살만 왕세자는 라이시 대통령에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 및 영내 당사국들과 소통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사우디 국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강화를 위해 새로 결성된 연합체를 주도할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 미래 전력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합체 계획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같은 연합체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역량 진전에 초점을 둘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제공 의사를 밝힌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영공 방어를 돕는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술 기관시설 지원에 초점을 둔 국가들의 그룹은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지뢰의 무력화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연합체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 나라의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 3일 해임됐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어제 공화당 내 하원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113표를 얻어 99표에 그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조던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스컬리스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와 여타 국가기관의 행정과 운영 등을 감찰 또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이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속한 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가 한국 사람들의 최근 이민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주목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한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이주한 한국 사람이 17,600여 명이고요. 이 중에 절반, 그러니까 47.9%가 미국을 선택했다는 제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2022년에 한국 국가기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한 사람이 2,600명 정도입니다. 2021년에 2,000여 명, 2020년 1,900여 명보다 조금 늘었고요. 2018년에 6,600여 명, 2019년에 4,400여 명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때는 연간 4만 명도 넘었던 해외 이민 규모, 한국의 해외 이민 규모, 2000년대 초반에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한국의 경제 성장 또 소득 수준의 기인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간의 이민 종류로는 결혼이나 친척 관계에 기초한 그 연구 이민이 2,000명 가까이가 됐고요. 취업이나 사업에 따른 이민이 1,000명 정도. 다른 목적으로 해외에 살다가 영주권 등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그 현지 이민이 14,700명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요. 미국이 8,400여 명, 캐나다 3,500여 명, 호주 1,400여 명, 뉴질랜드가 700여 명으로 80% 가까이가 영어권 국가였고요. 그 사이에 일본이 이민자 5년간 1,1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한국 사람들의 해외 이주지로 싱가포르, 필리핀, 남미의 파라과이와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눈에 띕니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은 자녀 교육, 직업 선택의 폭, 복지, 날씨 등 생활 여건과 함께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정착이 쉽다는 것이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언니 어디 청소할까요?
아, 이제 정리할 거 정리를 다 됐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아, 여기 지금 우리가. 네,
걷는 운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회원들 간에 돕고 도와주는 관계를 자랑하는 한국 부산의 한 봉사단체 목소리입니다. 북한이 고향인 탈북민들이 봉사단체, 뉴 희망 봉사단을 꾸렸다는데 오늘 이 소식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에 북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입니다.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요. 가장 높은 곳도 14도입니다. 낮 최고기온 14도에서 22도, 일교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실까요? 평양을 비롯해서 개성, 신의주, 원산 아침 최저기온이 12도고요. 함흥과 청진이 9도, 중강이 5도, 해산 2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 함흥이 22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0도, 중강 19도, 원산 청진 21도고요. 해산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쪽은 0.5m로 잔잔하고요.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해야 가자지구 봉쇄를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전시내각을 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연방상원 대표단이 한국을 찾은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부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던 전기, 물 등 끊으면서 지금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상황 아주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처를 풀기 위한 조건을 이스라엘 정부가 제시를 했다고요?
네,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면 하마스가 잡아간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와야 가자지구에 전기와 물이 공급되고 연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안에는 최소한 150명의 인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로 들어가야 하는 그 필수 물품들도 반입을 막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기와 물 연료뿐만 아니고요. 식량이나 약품 등의 반입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가자지구 안에 있었던 유일한 발전소가 연료가 떨어져서 11일에 가동을 중단했고요. 병원 안에 있는 약품과 또 비상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연료도 며칠 안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 유엔 그리고 이집트와 이 가자지구 안의 구호품 반입과 이 주민 대피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12일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그 사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가자지구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 집계로 지금까지 1,2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5,300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군인 약 190명을 포함해 역시 1,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정부의 전시내각이 꾸려졌다고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청으로 이번 사태에 집중할 전시내각이 구성됐는데요. 이 전시내각은 네타냐후 총리와 야당 지도자인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 그리고 요아브 갈란트 현 국방부 장관이 이끕니다. 한편 전시내각이 들어간 이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현재 예비군 약 30만 명을 이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예비군 30만 명 가자지구 근처에 집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지상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하마스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상군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처드 헤흐트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결정이 나오면 지상군을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도자들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헤흐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간 게 지난 2014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 약 2,4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인질이 가자지구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지상군 투입이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갔군요.
네, 블링컨 장관이 12일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뜻을 다시 전하고 상황 악화 방지와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요르단도 방문하고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에는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란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11일 통화를 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전쟁을 끝낼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예, 두 나라가 중국 중재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뒤에 처음으로 이 양국 지도자가 통화한 겁니다. 한편 사우디 관영 SPA통신은 이 빈 살만 왕세자가 통화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국제 지역 당사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계획과 실행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네, 하지만 이란 정부는 그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칭송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이란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이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걸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이스라엘 근처에 미국 항모와 항공기들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게 현 사태에 대한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 이란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국. 중국도 이번 사태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중국의 자유진 중동특사가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 고위관리와 통화했다는데요. 이 통화에서 자이 특사는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민간인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렸다는데 이 소식 들어볼까요?
네, 브뤼셀에서 11일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UDCG 그리고 북대서양지역 끼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두 회의에서는 모두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고로 UDCG는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위해서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 나라 국방장관과 당국자들 협의체입니다.
네. 자,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어제, 그러니까 11일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이 지금 많은 것을 함의한다. 이렇게 보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7일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후순위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기자들이 팔레스타인 사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에게 그 문제를 되물어 봤는데 협력국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말 누가 알겠는가?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말로 들립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면서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두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변동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 미국이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지원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브뤼셀로 가는 도중에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많은 동맹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와 여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토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또 우리는 동시에 다른 도전을 해결할 능력과 힘이 있다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위협이나 도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사치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 나왔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이 방공 체계 물자와 러시아 드론에 대응할 무기를 포함한 2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또 우크라이나 공군 전력 구축 작업을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한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와 함께 전투기 제공 지원, 전투기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또 조종사 훈련 등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독일도 별도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방안을 내놓았었죠?
네, 독일은 11일 새로운 겨울 지원 방안으로 새 방공체제를 포함해 1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국이 주도해서 몇몇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작업을 돕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세 번째 소식은 미국 연방 상원 대표단의 한국 방문 소식입니다.
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척 슈머 대표가 이끄는 상원 대표단이 11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내놓은 보도문에 따르면 상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미한 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 양국 관계와 역내 국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상원 대표단의 당초 방문 일정이 아시아 쪽 방문 일정이 단축이 됐다고요?
네. 당초에 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요 3개 나라를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이 시작됨에 따라 일정을 단축해서 이 대표단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12일에 귀국합니다.
네, 상원 대표단을 이끈 척 슈머 대표, 유대인 혈통이죠.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유대인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머 대표가 12일 저녁에 뉴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현지 상황과 정보를 듣고 또 유대인 지역사회 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상원 대표단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태에 관련 논의도 있었을까요?
네, 한국 대통령실은 이 상원 대표단과 윤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의 이 무차별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조속하게 끝나서 영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간의 얘기는 아무래도 미한 관계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네. 척 슈머 대표는 한국이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대표단은 또 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양국 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지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네, 자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눴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최근 북한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미한일 3국이 강력하게 연대하고 결연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상원 대표단이 한국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7일 중국 상하이에 들어가서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찾은 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하기 전인 2019년 이후에 처음이었는데요. 상원 대표단은 또 9일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상원 대표단과 시 주석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20분을 넘겨서 8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슈머 대표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이번 방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양국 간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내 사회 문제가 된 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원료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은 이 경쟁과 대결 구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두 나라의 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화당이 하원의장 후보로 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지지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원의장 선출 본회의 투표는 미뤘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 자동차의 최대 생산 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 중에 하나인 ACT 성적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하원의장을 뽑기 위한 공화당의 최종 후보 결정했죠?
네,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뒤에 공화당에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신임 하원의장 선거 후보로 나섰는데요. 공화당은 11일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스컬리스 의원을 당 하원의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자, 스컬리스 의원 어떤 정치인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컬리스 의원은 공화당 하원 대표입니다. 해임된 맥카시 전 의장에 이어서 하원 내 공화당 서열 2위로 2008년부터 연방 하원위원회 9차례 당선된 중진 의원입니다.
네.
스컬리스 의원이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으로 이때 야구장에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겁니다.
네.
한때 위중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이후 회복해서 의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원의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하원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실시된 그 투표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공화당 의석은 총 221석인데요. 이 후보로 선출이 되려면은 과반, 그러니까 111석이 확보돼야 합니다.
네.
이날 투표에서 이 스컬리스 의원은 113표를 얻어서 99표를 얻은 조던 의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렇네요.
조던 의원은 당내 강경파 의원으로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예.
조던 의원은 본회의 투표에서 이 스컬리스 의원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본회의 투표 전에 공화당 안에서 추가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추가 투표를 통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그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의원을 본회의에서도 과연 지지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건데요. 하원 전체 의석수 435석에서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공석 한 석을 제외한 433석이 현재 하원 총 의석수거든요. 여기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7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공화당 221석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의원을 지지하는 의석수 207석이 확보되는지를 추가 투표로 확인해보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지금 공화당에서 스컬리스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고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원의장 지금 빨리 뽑아달라고 하는데 본회의 투표 벌써 실시됐어야 하지 않나요?
네, 원래 공화당에서 이 11일에 그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이날 바로 이 본회의 투표가 실시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공화당의 요구로 하지만 이날 본회의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정오에 다시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그 하원의장 선출 투표가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자, 왜 본회의 투표가 바로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네, 공화당이 진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공화당 내 후보 선출 투표에서 스컬리스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조던 의원을 제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네, 조던 의원에게 갔었던 그 표가 온전히 스컬리스 의원에게 향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조던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본회의 투표에서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조던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본회의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메카시 전 의장은요,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스컬리스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을 만나서 그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메카시 전 의장이 이런 조언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지난 1월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1월에 그 하원 의장 선출 당시에 메카시 전 의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네네. 그래서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야 겨우 하원 의장에 선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단독으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양보까지 했는데요. 메카시 전 의장은 실제로 맷 게이츠 의원의 단독 발의로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자, 임박한 본회의 투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죠. 앞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스컬리시 의원이 공화당 대표인 스컬리스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217석의 의석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217석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4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면 안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탈표는 4표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요, 스컬리스 의원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다라고 밝힌 의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그리고 낸시 메이스 의원, 밥 굿 의원 등을 포함해서 이미 10명입니다.
네.
테일러 그린 의원과 메이스 의원, 그리고 굿 의원 모두가 다 이 조던 의원에게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강경파인 조던 의원이 공화당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원 의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조던 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처럼 아예 메카시 전 의장을 다시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표가 나뉘는군요.
그렇죠. 나뉘고 있죠. 한편 메카시 전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단독으로 발의했던 그 게이츠 의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게이츠 의원은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이렇게 중도 모을 때까지 시간 그냥 허비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대내외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네.
우선 대외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미국이 신속히 하원의장을 선출해서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마감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그 임시지출안과 관련한 겁니다. 의회가 신속하게 하원의장을 선출한 뒤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진행해서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파업을 더 크게 하겠다 발표를 했네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는 11일 오후 전격적인 파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한 곳인 그 포드사의 최대 공장인 그 켄터키 트럭 조립 공장에서 추가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이 포드의 켄터키 트럭 조립 공장 근로자 8,700명에게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숀 페인 노조 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네, 페인 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뜻을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포드가 우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포드를 비롯한 3대 자동차 업체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때라면서 자동차 업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최대 수익을 내는 이번 조립 공장에서의 파업이 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동차 노조 페인 위원장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파업에 확대 돌입한 그 포드의 켄터키 공장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드사의 수익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공장입니다.
네네.
이곳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픽업 트럭을 포함해서 대형 SUV인 링컨의 내비게이터 그리고 포드의 네. 익스페디션 등의 차량을 조립하는데요. 1년 매출이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포드의 전 세계 자동차 매출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네, 자동차 노조가 이런 핵심 공장에서 전격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포드에서 제시한 제안이 노조 측의 요구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후 5시 반에 노조 측과 사측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포드 측 성명에 따르면은 이 자리에서 노조는 그동안 협상에서 포함하지 않았었던 그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
네.
포드가 이를 거절하자 협상은 단 몇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은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사측이 그 기존 제안에 추가로 더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포드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페인 위원장은 협상에서 이게 포드가 가진 전부냐라면서 당신들은 방금 켄터키 공장을 잃었다고 말했고요.
예.
이후 곧바로 파업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파업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동안 노조가 이 파업에 앞서서 미리미리 예고를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협상에 나섰다가 지금 노조가 파업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포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포드는 성명을 내고서 이 포드가 제안한 기록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켄터키 공장에서 파업하기로 한 노조 지도부의 결정은 우리의 인력과 공급업체, 딜러 그리고 고객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결정은 극히 무책임한 것이지만 평판 손상과 그리고 산업계 혼란을 통해서 3대 자동차 회사에 수개월 동안 피해를 주겠다라는 이런 노조 지조부의 전략을 볼 때는 이것이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조하고 사측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나 벌어져 있습니까?
네, 좀 아직 격차가 있는데요. 노조에서는 일단 그 40%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주 4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드는 처음에는 9%의 임금 인상으로 맞서다가요. 지금은 23%까지 좀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서 후드가 제안한 임금 인상은 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그 생활비 조정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로는 30%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 자동차 노조의 파업 전부터 시작해 상황을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 직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은 노조와 제너럴 모터스 사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였었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GM이 그동안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의 그 협약 대상 포함을 거부해 오다가 지난주에 이에 동의하면서 양측은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네네.
GM 측에서 이런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노조는 앞서 예고했었던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GM 공장에서의 파업 실시를 보류했습니다.
네.
한편 노조가 그 포드와의 협상 결렬 후에 매우 중요한 그 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그 GM과 스텔란티스의 제안은 포드의 제안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노조와 이들 두 업체의 협상에 좀 난항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ACT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험의 성적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메리칸 컬리지 테스팅의 줄임말인 ACT는요. Scholastic Aptitude Test, 즉 SAT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 대학 입학 표준화 시험으로 꼽히는데요.
네네.
올해 ACT 시험에 응시한 고등학생은 약 140만 명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ACT 평균 성적이 3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여 년 만에요. 지난해에도 학업 성적 부진하다 이런 소식 들렸었는데 그러면 올해 그 ACT 점수는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네, 11일 공개된 그 ACT 평균 종합 점수는 36점 만점에 19.5점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도 19.8점으로 근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다시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네.
사실 ACT 시험 성적은 지금 6년 연속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학생들의 성적 부진 현상이 악화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는 과거와는 달리 현대 들어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흥미롭고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치 ABC, 지난 시간에 이어서 퍼스트레이디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내년 봄이 되면 시내 곳곳에 벚꽃이 만개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습니다. 매년 봄마다 워싱턴에서 이런 장관을 볼 수 있게 된 건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인 헬렌 태프트의 공이 큽니다. 1912년 일본 도쿄시장이 벚나무 묘목 3,000그루를 헬렌 태프트에게 보냈고 이 묘목들을 심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워싱턴에서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1933년 4월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유명한 여성 비행기 조종사인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몬 비행기에 탔습니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당시 다른 몇몇 사람과 함께 에어하트가 조종한 비행기를 타고 볼티모어 주변 상공을 몇 시간 동안 비행했는데요. 이로써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 최초의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The Egyptians in one cabin, the Israelis in one cabin, the Americans in one cabin, all scattered members of the delegation. They meet on the path.
미국 역사에서 강요 회의에 참여했던 퍼스트 레이디가 있습니다. 바로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입니다. 그녀는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강요 회의에 참석했다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로잘린 카터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유일하게 선출직 공직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백악관을 떠난 뒤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대통령직에 도전한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44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는 키가 무척 컸습니다. 그녀의 키는 180cm가 넘는데요. 엘리노어 루스벨트와 함께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키가 가장 컸습니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외국에서 태어난 두 번째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그녀는 동유럽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외국 태생 퍼스트 레이디는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의 부인인 루이자 애덤스로 그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영국인이었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은 석사학위 2개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은 따로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는 유일한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지난 시간에 이어 퍼스트 레이디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깨끗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다는 의미의 플로깅 봉사단체도 늘고 있다는데요. 한국 부산에 북한이 고향인 탈북민들이 회원인 뉴희망봉사단도 그 대열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뉴희망봉사단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언니 어디 청소할까요?
아, 이제 정리할 거 정리를 다 됐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아, 여기 지금 우리가 걸어놓던 프랜카트도 다 거두고 쓰레기 주우면서 내려가서
탈북민 이유림 단장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탈북민 봉사단체 뉴희망 봉사단이 플로깅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희망 봉사단은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처음부터 이 플로깅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이유림 단장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뉴희망봉사단은 지금 설립이 됐는지 3년, 4년 정도가 되었고 처음에는 탈북민을 멘토링해주는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 멘토링만 해가지고는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소외된 탈북민들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서 블로킹 봉사를 겸해서 건강과 지구를 살리는 의미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이 탈북민을 멘토링하는, 그러니까 봉사단체 안에서도 봉사단원들끼리가 멘티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혜자를 끌어모으는 것보다 우리의 봉사단원들끼리만 하여도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수혜자가 되고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유림 단장은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또 현재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까지 하는 건데요.
저희 봉사단이 지금 남한 분들이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탈북민이에요. 16명이고요. 근데 저희 봉사단체가 다 일을 해요. 주중에는 몽땅 일을 하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봉사단체라서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자기 본업을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저희 봉사단체가 12명에서 시작했는데 12명에서 8명 정도가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정식 봉사단체를 내고 비영리 법인을 내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희망 봉사단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부산에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많고 배수길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걸을 수 있는 쉽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라고 할까? 네, 부산에는 그런 장소가 많은데 아픈 사람들 아니면 뭐 취업 중이든가 아니면 취준생이든가 이런 분들을 자연으로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의 애로사항, 옆에 누가 아프더라, 누가 지금 취준생이다, 누구 집 아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찾아가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가서 희망을 드리고 그런 봉사라는 의미에서 지금 탈북민들한테는 이런 봉사가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지를 가지고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림 단장은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길가를 걸으며 야외에서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활동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프시던 분이 나와서 자연에서 힐링을 했다. 나는 희망을 가졌다. 또 먼저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 군방 오신 분들한테 대학교 공부를 하자면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취업하는 과정에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힘들다 해서 그런 걸 멘토해 줬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그런 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플로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또 멘티가 되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유림 단장은 유희망 봉사단만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 저희 봉사단체보다 잘하는 봉사단체가 부산에도 8개 정도가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봉사단체가 많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남북 통합이라는 취지가 맞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또 탈북민들은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젊으신 분들이 케어를 해주고 이끌어내서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 유희망 봉사단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여러 자원봉사 단체 가운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봉사단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냈다. 뭔가를 해냈고 탈북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그 생각입니다. 가면서 회식을 하고 10월 14일 날이 저희 봉사날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 날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북구에 북구 구포 나루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플로킹 봉사가 아니고 나루 축제가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으로 저희 봉사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기본은 블로킹인데 14일 날이 어차피 저희가 봉사날이고 해서 그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 탈북민 회원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 단체를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 저는 충북에서 살았거든요. 충청도 청주시에서 살다가 동생이 여기 살아가지고 동생이 남편이 장애인이어서 동생이 또 자주 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동생 곁으로 왔다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탈북에서 오는 가정이랑 여기 와서도 힘들게 때까지 살았다고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좀 쉬라고 해가지고 쉬고 있다가 저희 시누이의 도움으로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올해 지금 2학년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여기 봉사단체에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뉴희망 봉사단을 통해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는 탈북 여성. 일상의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다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때까지 받기만 하고 살다가 아, 이런 걸 접하게 되니까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게 너무 뿌듯했고 또 이렇게 쓰레기 주러 다니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또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걸 내가 줄 수 있고 그래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금 큰아들도 친환경 기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도화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서울에 행사가 있는 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밤새워 운전하며 한숨을 못 잤어도 그녀는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봉사단원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가정 쪽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적으로 의지해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밤새 자지 못하고 왔어도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애기들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쓰레기를 막 주워오고 하는 게 너무 저한테 너무 뿌듯해. 오늘은 진짜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이런 마음을 남을 도와주고 내가 도움받을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봉사단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단체 모든 분들이 남을 위해서 모두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끝으로 탈북민 이유림 단장 또한 단체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을 전했는데요. 최종 목표로는 탈북 어르신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국민 세금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긍지감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회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될 거라고도 보고 될 것입니다. 제가 봉사단체를 만들었던 제일 처음 이유가 탈북민들이 다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봉사를 하려고 이거를 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탈북민들도 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프고 혼자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마지막으로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상담을 해서 모시고 갔다 오고 하는 부봉사를 위해서 제가 이 봉사단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 항상 내 자신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왜 내가 다 이해줘야 하는지,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왜 내가 다 이해해줘야 합니까? 영어로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Can you listen to me for once? We always do things your way.
I didn't realize you felt that way. I thought you enjoyed going along with my ideas.
I mean, it's not that I don't enjoy it, but it feels a bit one-sided.
I guess I can be a bit pushy sometimes.
It's not just about you being pushy. It's about finding middle ground in our plans.
존이 왜 자신이 모든 걸 다 이해해 줘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y am I the one that always has to make the compromises?
왜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하죠?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Why do I have to give in to you all the time? Why do I have to make room for you all the time?
왜 내가 다 이해해 줘야 하죠?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Can you listen to me for once? We always do things your way.
I didn't realize you felt this way. I thought you enjoyed going along with my ideas.
I mean, it's not that I don't enjoy it, but it feels a bit one-sided.
I guess I can be a bit pushy sometimes.
It's not just about you being pushy. It's about finding middle ground in our plans.
자,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왜 내가 다 이해해줘야 하죠?
Can you listen to me for once?
한 번쯤은 내 말을 들어주면 안 되나요? 상대방에게 한 번쯤은 어떤 것을 해주면 안 되는지 물을 때 문장 끝에 for once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 번쯤은 밥값을 계산하면 안 되나요?
Can you pay for the meal for once?
한 번쯤은 청소를 하면 안 되나요?
Can you clean up for once? We always do things your way.
우리는 항상 당신 뜻대로 합니다.
I didn't realize you felt this way.
나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I thought you enjoyed going along with my ideas.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I mean, it's not that I don't enjoy it, but it feels a bit one-sided. I mean, it's not that I don't enjoy it.
내 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It feels a bit one-sided.
일방적으로 느껴져요.
It feels a bit one-sided. One-sided.
한쪽으로 치우치게 느껴진다,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런 뜻이죠?
I guess I can be a bit pushy sometimes.
가끔 제가 강압적일 때도 있죠. 너무 밀어붙인다는 표현.
Pushy.
Pushy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 너무 밀어붙이네요.
You are really pushy. It's not just about you being pushy.
이것은 당신의 강압적인 태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It's about finding middle ground in our plans.
이것은 우리 계획에
middle ground
절충안, 타협안, 중간 지점
middle ground
middle ground를 찾는 문제입니다.
I should be more mindful of that.
더 염두에 두고 더 의식하고 더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표현
mindful
mindful이라고 합니다.
I should be more mindful of that.
더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럼 끝으로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왜 내가 다 이해해 줘야 합니까?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Can you listen to me for once? We always do things your way.
I didn't realize you felt this way. I thought you enjoyed going along with my ideas.
I mean, it's not that I don't enjoy it, but it feels a bit one-sided.
I guess I can be a bit pushy sometimes.
It's not just about you being pushy. It's about finding middle ground in our plan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어떤 상황이 항상 내 자신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왜 내가 다 이해해줘야 합니까?
Why am I doing all the giving here?
왜 나만 계속 양보해야 하는지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